본문 읽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하고 본문 들어가십시다. 오늘 본문이 그 당시 배경하고 아주 관련이 깊었어요. 에스겔이 예언하던 때가 언제였죠? 1장 앞에서 본 거라서 기억을 하시죠, 뭐. 아, 강가에 있을 때. 강가에 있을 때 한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강가에서 소위 말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노동. 하필 왜 강가냐고 그러는데, 그, 운하 작업 같은데, 좀 나쁘게 말하면 강제 노동 같은데, 이런데 저게 노역을 하고 있는 그런 때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 강가 가는 게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말하는 건, 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을 전했던 그 시점. 앞에 보고. 네. 3차 때 포로로 갔는데, 포로로 간 지, 이제, 그 여호야김 왕 5년 가는 게 포로 잡힌 5년 가면은, 포로로 간 그 5년 후라는 뜻이에요. 그 5년 후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있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이 시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이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망할 때 침공을 세 번 당하거든요. 그럼 에스겔은 추정컨대 두 번째 침공 때 잡혀가서 지금 5년이 지났어요. 그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한 번 더 친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이스라엘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침공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때 왕을 한 사람 세워놨어요. 그건 이제 바벨론 왕이 세운 허수아비 왕이죠. 그게 소위 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 뭐냐? 시드기야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가 그 왕이 세워진 지 약 5년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뒤에 3차 침공이냐니까 6년 뒤에요. 그 2차와 3차가 11년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온 지 5년, 그리고 이때에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허수아비 왕 시드기야가 있는데, 이 시드기야가 앞으로 한 6년간은 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언이 뭐냐면,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듣고 순종했으면 3차 침공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애굽의 손을 내밀어요. 애굽하고 손잡고 바벨론에 대항을 하는 바람에 바벨론 왕이 다시 침공을 해서 결국 유다를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그 에스겔이 환상을 전하는데 시드기야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그대로 잘 유지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유의 해석이 나오고 그런데요. 그 비유를 보면서 그냥 비유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비유를 보면서 당시에 예루살렘의 시드기야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그 이스라엘 왕이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가십시다. 1절에서 10절까지 비유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땅에 종자를 심어 옥토에 심되 수양벌을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녹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붉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누룩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베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어쩌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농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는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게 참 알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가지 증거를 해봅시다. 독수리가 등장을 하거든요. 몇 마리요?
두 마리.
같은 독수리예요? 좀 달라요?
틀려요.
네?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글씨 아름다고 크고 한 독수리.
아, 예.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예. 하여튼 틀려.
아, 틀려도 아니고 틀려가 뭐예요. 여하튼 독수리가 좀 달라요. 다른데 한 마리는 일단 3절 한번 보세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그랬죠? 다른 거 한 마리는 7절에 있죠? 그건 뭐라고 보세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약간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앞에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요? 깃이 길다 그랬는데 그 두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두 마리가 나오는데 한 독수리는 좀 더 화려하고 깃이 더 긴 독수리고 두 번째 나오는 독수리는 예,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이긴 한데 앞에 독수리보다 약간 떨어지는 그런 구별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차이는요. 더 큰 차이는 앞에 독수리와 뒤에 독수리의 더 큰 차이. 네? 앞에 독수리는, 네, 쉽게 말해서, 앞에 독수리는 뭔가를 했어요. 뒤에 독수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 더 큰 차이입니다. 그래, 앞에 독수리는 백향목 나뭇가지를 꺾어서 자기 성읍에 가져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나무를 심어서 포도나무가 자라나기도 했어요. 여기 앞에 독수리 하는 일인데, 뒤에 독수리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단지, 포도나무가 이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물을 받으려고, 7절입니다. 물을 받으려고 그 독수리를 향해서 뿌리가 뻗고 가지가 뻗기만 했을 뿐이지 이 독수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앞에 독수리는 백향목가지를 꺾어갖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크게 자라났는데 이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를 향하지 않고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고 있더라. 비유가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살기가 어려워요? 그 말이 어디 있죠, 본문에? 구절인가 보세요. 구절에 보면,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러죠. 그리고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독수리는 앞에 독수리일까요? 뒤에 독수리일까요? 예, 구절에 나오는 것은 앞에 독수리입니다. 이 나무를 심은 독수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8절 9절이 그렇게 이어갑니다. 이제 여기 놓고 나면 아, 이 비유가 대강 무슨 말인지 거의 감이 잡히시죠? 앞에 독수리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뒤에 독수리는 이집트, 애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제대로 번성하고 열매 맺으려고 그러면 원래 이 포도나무를 심었던 그 독수리를 향해야 하는데 이 포도나무가 엉뚱한 독수리를 향하고 있으니 이 반드시 뽑히고 말라질 수밖에 없다. 비유 내용이 요겁니다. 그렇게 참고 안 하면 이 비유 해석이 조금 애매하고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상황을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 뒷부분의 해석을 보면 또 아, 왜 그런 내용이구나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3절부터 다시 볼게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짓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바벨론이 번성하고 아주 힘이 강하고 힘이 저 능력이 있었던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그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두었다. 그래 이렇게 끝을 끊어버린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레바논 백향목 이 비유란 말이에요. 뭘 비유하고 있을까요? 바벨론이 레바논 땅에 와서 백향목 높은 가지 그걸 꺾어가지고 자기 땅에 갖다 뒀다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은 엄밀히 말하면 나무 중에서 최고의 나무 흔히 말하는 나무 중에 왕에 해당되는 최고의 나무를 이 독수리가 꺾어서 갔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입니다. 왜 하필 레바논이냐 하는데 레바논 백향목이 제일 낫거든요. 레바논 백향목이 제일 나은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레바논 백향목같이 이렇게 다 키워놨는데 독수리 와가지고 그 끝을 가지를 딱 꺾어서 자기 성읍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그랬죠. 이 장사하는 땅에 숫자가 하나 붙어있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가나안 땅에 그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차이냐면요. 그 이 표현을 뜻을 살릴 것인지 음을 살릴 것인지 요 문제입니다. 음을 살리면 이게 가나안 땅이라고 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땅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를 살린 겁니다. 백향목을 끊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다 이게 아니고요. 그 장사하는 땅 의미를 살리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번역을 할 때 의미를 살려야 되냐 음을 살려야 되냐 뭐 이런 갈등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전 성경에 지금은 그 저게 번역이 약간 달라져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갔던 땅 그러니까 애굽에 가기 위해서 중간에 거쳤던 땅이 뭔지 혹 아시나요? 창세기 공부하시면 아마 함께 하실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거치는 땅. 다시 할까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중간에 거친 땅. 그거 예전 창세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창세기 또 해야 되겠다. 남방이라고 되어 있죠. 남방.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가는데 남방까지 갔다가 이거 애굽으로 가요. 이건 별 문제가 없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애굽에서 남방 땅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하면 이게 남방이에요, 북방이에요? 북방이죠. 근데 애굽에서 오는데 왜 남방 땅을 이르냔 말이에요. 여기 갈등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이 원문에 있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의미를 살려서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그걸 단순 고유명사 지명으로 봐야 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성경은 그게 전부 남방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확한 것은 의미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지명을 살려서 번역했어야 옳았다는 거예요. 그 지명 남방을 히브리 말로 창세기 공부할 때 제가 다 했던 이야기인데 네. 아, 잘하셨어요. 반성 좀 해야 된다, 이 젊은 사람들. 네게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는 보면 그게 전부 네게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네게브를 거쳐서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네게브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거든요. 그게 네게브라고 해버려야, 지금 사막 가리키는 그 지명이잖아요. 괜찮은데, 이걸 의미가 뭐냐면 남쪽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성경은 그걸 남방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약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옮길 때에 그 고유명사처럼 이름으로 옮겨야 되냐 아니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옮겨야 되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사하는 땅 하는 게 그 원문상으로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 경우는 그 의미를 옮기는 게 맞겠고 장사하는 땅이라 하는 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곧 옆에 뒤에 보면 상인의 성읍에 두고 이렇게 했죠. 상인의 성읍이란 걸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이 독수리가 가지를 꺾어가지고 상인의 성읍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장인의 성읍 지금 말로 하면 더 나가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교회가 화려합니까? 백화점이 화려합니까? 우리 교회 화장실은요, 가끔 가다가 물살이 약해서 잘 안 내려가기도 하고 막 기피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가 커피 한잔하고 화장실을 들렀는데 아씨 변기 되게 탐나네요. 몰랐다. 집에 그런 갖고 계시면서 우리 집에도 연대하지 마시고요. 변기에 물이 나올 때 보통 왜 이 옆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건요, 옆에 하나가 구멍이 하나 더 있어서요. 물이 옆으로 쫙 나오니까 막 회전시켜가지고 물 빼더라고요. 네? 뭐 어디 건지 건지 잘 모르겠고요. 괜히 보면서 샘통이 나잖아. 아니, 우리 교회 화장실은 저 빌빌거리가 안 내려가고 집에 것도 잘 안 내려가는데 이거는요, 옆으로 물을 쏘니까 위에서 나오는 것도 나오지만 옆에서 휙 돌려가 빼니까 아 이거는 뭐 가다가 걸리거나 덜 내려가거나 물이 약하고 이런 거 없겠다. 그거 참 괜찮긴 하네. 아니, 교회에도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왜? 거기는요 돈 버는 곳이거든요. 돈 생기는 곳엔 그런 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또 교회는 돈 안 되는 데가 뭐 얘가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그죠? 그건 참 얘가 안 좋다 그러니까 아마 그건 대뿐이고 아주 옛날에 제 친구 하나가 식당을 하나 열었어요. 그때 그 교회 프로젝터 하나 설치하면 한 천만 원씩 들어가지고 교회도 이런 거 잘 안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럴 때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하던 시절에 거기 가니까 식당 한 켠에요 큰 벽에 프로젝터 탁 깔아놓은 거예요. 야 이거 뭐 하는 거? 밥 먹는 식당 이게 뭐? 이랬더니요 저 뭐 큰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축구 뭐 결승전 하고 할 때는요. 이 벽에다가 그냥 쏴놓고는 그거 봐가면서 여기서 먹고 논대요. 아씨 저렇게 교회 있으면 아이들 교육이 얼마나 좋을 텐데 진짜 있어야 될 교회는 없고 밥 먹고 뭐 술 한잔 하면서 구경하는데 거기는 저런 거 달아놓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미안한다. 괜히 엉뚱한 소리 해서 왔어. 이 독수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상인의 성읍에 뒀다고 하는데 상인의 성읍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요 번화가나 마찬가지 의미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번화가가 아무리 좋아도요 백향목이 있을 곳은 아니죠. 그래서 이 백향목은 상인이 거기 갖다 놨다 근데 백향목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데 거기 다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비유냐.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에 갖다 놓았다. 이 비유예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백악목까지 하나 뜯어가지고, 그, 바벨론에 갖다 놓은 거 하나. 그 다음 5절에는 또 다른 거예요.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그래서 꺾어서 심는다라는 거 보니까 이 속에 꺾고지한 모양이네요. 어디다 심었는가 하니까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그러니까 얼핏 보면요 수양버들처럼 크게 아니면 수양버드나무를 심었나 싶었는데 잘 보시면 그게 아니고 포도나무를 그렇게 잘 자라라고 큰 물가에 심은 것 같아요.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 어디 있느냐 하면 8절 보세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이 땅에 심은 건 포도나무예요. 단지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자라나기를요? 모르긴 몰라도 수양보들처럼 크게 자라나라고 아마 물가에 그렇게 심은 모양인데 6절로 갑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녹지 아니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자라가지고 크게는 안 자랐다는 거예요. 녹지 않게 포도나무가 자랐는데 그 가지가요. 6절 뒤편에 보세요. 독수리를 향하였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이게 비유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뿌리가 무슨 독수리 아래에 있고 하는 게 이게 결국은 이 나무가 이 독수리의 영향력 아래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뭐에 대한 비유냐 하니까 이 독수리가 백악목은 자기 성읍으로 가져가고 이 땅에는 그냥 이 땅에 있던 포도나무 가지를 하나 심었는데 이게 포도나무 높이는 안 자라고 낮은 포도나무가 됐더라. 뭐에 대한 비유라는 건 이제 금방 드러나죠. 이스라엘 왕족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이요 강성한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힘없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바벨론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더라. 거기 6절입니다. 그런데 7절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독수리보다는 조금 못한 독수리가 하나 더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한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바벨론보다 약간 못한 애굽을 의미하는데, 그 애굽을 향하여서 이 뿌리가 가지를 뿌리를 뻗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겔이 받은 환상 갖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순복하고 바벨론의 말대로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이게 또 바벨론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향하는 거 그거 안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요. 8절로 갑니다. 두 번째 독수리에 관한 얘기는 7절로 끝났어요. 7절로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8절에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 왕이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고 그나마 크게는 안 자라더라도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랬는데, 9절로 갑니다.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바벨론을 향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향해 가지고는 번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9절 뒤편에 보면요, 이 독수리가 그 나무를 그냥 두겠나 말이에요.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냐, 그리고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는 거죠. 바벨론이 그냥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맥없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뽑는 게 아니고요. 한두 사람이 붙어도, 그리고 힘없는 아이가 들러붙어도 그 뿌리는 쑥 빠질 정도로.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항해서 애굽에 손을 잡는 것은 너무너무 쉽게 허물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요.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않겠느냐? 실제로 사람이 손 안 대더라도 동풍만 불어와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동풍은요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식물들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동풍만 불어와도 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섬기고 있던 예루살렘이 절대로 애굽과 손잡을 일이 아니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순응해야 한다,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셈이 되는 거죠. 비유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설명을 다시 합니다. 이 설명이 약간 길긴 하지만요, 우선 17절까지만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쓰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함이거늘,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예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일단 거 끊어놓고요. 다시 올라가서 이 설명하고 앞에 비유하고 여기에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이렇게 쭉 한번 맞춰봅시다. 12절 중간에 보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란 요 말이 그 앞에 나왔던 그 3절에요.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자기 성읍에, 상인의 성읍에 두고, 이 말이 되죠. 그 다음 13절요.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가는 것은 5절에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더니, 요거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다음 대로 가세요.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요게 이제 왕으로 세웠다라는 의미죠. 왕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그럽니다.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그러는데, 그 2차 침공 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쓸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1차 침공 때는 인질처럼 왕족이나 귀족들의 자제들을 데려갔어요. 1차 침공 때 그때 갔던 사람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게 1차면. 2차 때는요, 그래도 재수 있고 기술이 있는 쓸만한 사람들을 왕창 잡아간 게 2차 때입니다. 여기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하는 것 바로 요거죠. 재주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왜 잡아가죠? 14절 보세요.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함이었거늘. 그럼 쓸만한 인재나 사람들을 몽땅 잡아가버리면요, 남아있는 사람들로는 나라가 되게 튼튼하게 쓰지 못하게 된다. 이게 이제 고대의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 벌어지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제가 많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그 필리핀에 가니까 남자들이 우리 흔히 하는 말은 매가리가 없어요. 앞장서서 일하는 건 다 여자예요.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여자고요. 남자들은 왜 저랬나 싶을 정도로 답답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제가 그런 걸 남자들이 왜 저랬냐 그랬는데 나중에 누가 그걸 가르쳐 주대요. 스페인이 400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요,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어떤 남자들요? 똑똑하고 뭐 할 만한 남자들은 전부 다 죽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남자는 뭐만 남느냐 그러니까요, 누가 또 찌질 비실비실하고 힘없고, 그 다음에 그 독립을 위해서 가자 하고 나설 만한 이런 용기 있는 인물들은 하나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표현이 안 좋습니다만은요, 저 필리핀의 많은 남자들은 전부 그냥 시바지처럼 그런 느낌을 줘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그 40대 초반일 것 같은데 그 필리핀의 대학원장,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인데 남편은요, 영 볼품이 없어요. 그냥 시바지로 데리고 다니는, 시바지가 아니고 뭔지 모르겠다. 데리고 있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되는 사람. 그걸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야, 남의 나라를 식민 통치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 민족에게 잔인하게 굴었느냐 하는 표현은, 그냥 400년을 그렇게 있었으니까 어죽했겠어요. 그게 이제 전통처럼 이렇게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그게 굳어져 버리니, 필리핀 남자들은 다 어떻게 보면 전부 무능해요. 나서서 뭘 하질 않아. 앞장서서 하는 건 전부 여자들이고. 전 그렇더라니까요. 바벨론인들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으면서 똑똑한 인물들 그냥 안 둬요. 다 끌고 가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리했다. 뭐 뻔한 얘기입니다. 이 13절, 14절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죠. 그렇게 했는데 15절에요.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여기 이제 고위의 비유에 의하면 7절이죠.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뿌리를 그쪽으로 맸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형통하겠느냐,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하느님께서 왜 이렇게 바벨론 편을 드는지 모르겠으나, 16절에요 중간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음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나중에 막 시도기아는 잡혀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결국 끌려가는데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바벨론 편을 그렇게 든다 그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드기야가 지금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18절을 보면요. 그 17절이에요. 바벨론이 다시 침공을 할 것이고 그럴 때에 애굽이 도와줄 것 같으냐? 애굽은요 군대가 많고 사람도 많겠지만 애굽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도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바벨론 편일까요? 답은 그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특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랬거든요. 왜? 그전에는 너희가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돌이키고 돌려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거기 가서 편안하게 그냥 먹고 살아라고만. 왜? 70년 동안은 못 돌아온다. 대체 이스라엘이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독하게 안 들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허수아비 왕을 세웠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징계다. 그러니까 그 징계를 받으라. 그러는데 시드기야 입장에서는요, 또 안 들어요. 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좋아서 바벨론 편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기로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데 안 들으니 지금 또 이러고 있는 거죠.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깨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옥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눈물을 치며 내 얼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겠다고 맹세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맹세, 내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너희가 바벨론에게만 배반한 게 아니고 나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기로 했고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하기로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 그 언약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좋아서 이러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리하기로 했고 그것에 순종하기로 너희가 맹세를 했으면 그 언약은 지켜야 한다. 그런데 안 지키면요, 이건 내 언약을 어긴 것이니 20절에 보면 내 그물, 내 올무에 걸리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식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부모가 매를 딱 들기 시작할 때요, 한사코 안 맞을래 하는 놈도 있는 반면에 잘못했으니까 맞을 건 맞아야 하고 맞는다고 다리 내밀고 때리세요 하고 때리면 그만 잘 못 때리는 거 있죠. 애들 키워보면 아시는 일이죠. 그런 거 잘한 사람이 사실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매도 많이 맞았어요. 매도 많이 맞으면서 다윗이 선택하라 이러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될 거니까 좋은 거 하나 고르시오. 그럼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에게 직접 맡겼다는 거예요. 꽤 많은 겁니다. 꽤 많은 거예요. 사람한테, 사람 손에 시달려가 고생하는 거는 저 사람은 나를 안 봐주겠지만, 하나님 손에 직접 맡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은 봐주실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매달리는 것이 제일 복인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기도 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치기도 하는데, 이사야 시대에 제일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잖아요? 그러면 아수르는 비유컨대 뭐예요? 도끼죠. 도끼예요. 하나님께서 도끼를 들어가지고 이놈 시들하고 나무 베듯이 맞아 이스라엘 저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참 힘들어요. 이놈 자식들 이렇게 말하면 찍힌 놈도 말 안 듣는데 내 손에 들려있는 도끼는 또 뭐라 그래요? 네? 지가 잘났다고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였던 강큰 도끼. 제목 잘 붙여놓으면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지금도 기억나. 목사님 오늘 주부 글자 틀렸어요. 왜? 도끼, 토끼인데 도끼라고 돼 있던데요. 성경책 한번 보지도 안 하고 쫓아오고 글자 틀린다 하고. 그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한 게 맨을 들어서 쳤더니 이놈도 말 안 듣고 이 들었던 맨 이거조차도요. 이게 이제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치는데 사실은 참 미안한 게 너희가 바벨론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내 뜻이고 너희가 바벨론을 거역하는 것이 내 언약을 어긴 것이니 내가 철저하게 징계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년쯤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1절에요. 모든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도 다 흩어질 거다. 그러면 21절 끝에요.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급히는 안 들어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 말 한 게 바로 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런 얘기죠. 에스겔서 이 표현이 하도 많이 나와서 오늘 오후 시간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주부 혹 보셨어요? 그때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되는데 그때 아 그럼 미리 좀 알면 안 되나 말이죠. 근데 에스겔서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시큰 두들게 맞고 다 깨진 뒤에 돌아서 생각해보면 아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대목입니다. 미리 알면 안 되나요? 올도 지휘학교 초등부 한 놈이요. 이제 계약하고 좋잖아. 아 학교 가기 싫어요. 왜? 공부하는 거 싫어요. 근데 너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라. 다시 학교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할까 안 할까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라. 엄마 아빠는 있잖아 다시 학교 가게 되면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 그러는데 누군 왜 안 하는데? 그거 아이들한테 말 돼요? 택도 없죠. 근데 우리는 왜? 내가 막상 학교 다닐 때는 귀한 줄 알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리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다 언제 알아요?
친하여.
아, 친하여 알죠. 다른 거는 그래도 좋은데, 다른 건 다 그래도 좋은데, 여호와를 아는 것만은요? 이거 미리 알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이 SGS 전체를 통해서, 기억나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라는 게 에스겔서에 몇 번 나온다고요? 정확하지 않아 좋아요. 몇 번. 이게 에스겔서 전부가 48장입니다. 그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 대충 기억하시나요? 시작할 때쯤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그 여호와를 알리라 50몇 번 나와요. 그런데 비슷한 표현까지 합치면 70번을 넘어요. 그러면 전체가 48장인데 그 후에 여호와를 알리라라는 이 비슷한 표현이 70번을 넘으니까 거의 매장에 1.5배수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나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 이겁니다. 진작에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킨다면 이렇게 두들겨 맞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도 철저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라고 하지만 그 인생길을 힘들지 않게 아니 힘들지만은 그것을 즐겁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아마 유일한 비결이요. 하나님을 미리 아는 것.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백성들한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을 전해주셔도 사실은 잘 안 됐어요. 그게 신의 손 사건이잖아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한테 말하면 우리가 들을게요. 이래놓고 듣나요? 안 들어요. 이거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이적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좋은 사람 됐나요? 아니에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런 모습 본다고 그게 되는 거 아니더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신 하나의 방법. 여러분 꿈에 하나님께서 팍 나타나서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을 딱 보여주면서 너 지금부터 잘 믿어 이런다고 잘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다 기록해서 주었으니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할 말이 많아야 돼요. 할 말이 진짜 많아야 하나님 그래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옥황상제에 대해서 시간을 얼마나 주면 옥황상제에 대해서 다 설명하시겠어요? 얼마 필요해요? 옥황상제 설명하는데 시간 얼마면 되겠어요? 1분만 하면 떡 쳐요. 1분만 하면 떡 쳐요. 뭐 입고 있죠 그분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어디 사시죠? 아는 거 없어요. 그냥 하늘나라에 뭐 임금님 같이 뭐 이런 거 하나 쓰고 있겠죠. 이거 끝. 옥황상제가 됐든 산신령이 됐든 저 용궁에 사시는 뭐예요? 용왕님이 됐든 우리가 아는 바가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할 얘기가 제 1분 날 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저 용왕님이나 옥황상제나 비슷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기억을 해두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써요. 책을. 소위 말하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요. 얼마나 많은 책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은데 성경에 돼 있거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너 그 얘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부닥쳤을 때에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때 토요일 공부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는데 뭐 잘 안 잊혀져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기 시내 어느 젊은 목사인데요. 자기 삼촌이 우리나라 신학교에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평생을 신학교 교수로 있었으니까 그 자기 영향력 아예 있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자기 조카를 보고요. 야, 너 왜 거기서 그렇게 오래 있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여기 부산에 여기 내려와가지고 어느 교회 부목사로 3년만 딱 있어라. 그러면 내가 아주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너 보내줄게. 내려와.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가요, 우리 서목사님하고 동기예요. 포항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좀 가르친 적이 있어요. 뭐라 했는지 압니까? 내 인사권은 하나님한테 있는데, 삼촌이 왜 그러세요? 야, 그 얘기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그 옆에 다른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그냥 들었었는데, 아, 저거 누구 얘기인지 내가 알아들었어요. 참냐. 자식 멋있어. 아, 우리 같으면요, 삼촌이 그렇게, 저, 능력 있는 교수고, 신대원의 신학교에 그래 오래 있었을 것 같으면, 삼촌 어디 한 군데 알아봐 주세요. 이럴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삼촌이, 와라, 내가 잘 해줄게. 이러는데도요, 내 인사권은 하나님한테 있는데 왜 삼촌이 그러세요? 타가 단칼이란 말이야. 가뜩이나 마음에 드는 놈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게 또 마음이 싹. 이게 답이 뭐냐면요, 이 젊은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참 조카를 도와주려던 삼촌은 어떻게 돼요? 그 삼촌도 목사님이고 신학교 교수고 평생을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요.
조카만큼 믿음이 없네요.
설마 그럴란가 싶긴 하겠지만은 그 훌륭한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지만 그래도 새 속에 때가 좀 많이 묻은 것 같고 이 젊은 목사는 아직도요? 아직도? 때 안 묻은 상태잖아요. 저렇게 때 안 묻은 상태로 끝까지 가야 할 텐데 어쨌거나 지금 현실로서는요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저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엄청 좋은 것은요 젊은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거죠. 여튼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이 어떠하다는 걸 잘 아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저는 그래 말하고 싶어요. 자 마무리 부분 갑시다. 22절부터 24절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으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아니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누구하고 닮았죠? 음악 좋다. Yesterday. 그분들 다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 아직도 계세요? 어? 아직도 팽팽해요. 언제쯤 yesterday가 아직도 이 휴대폰에서 울리 나오죠? 하나 죽었어요? 네 명 중에? 하나님을 그리 알아야 되지 말이야. 훌륭하십니다. 가볼까? 헷갈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뭔가를 닮지 않았어요? 방금 읽은 거 뭐하고 닮았어요? 첫 번째 독수리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첫 번째 독수리가 그 레바논 백향목 높은 곳에서 가지를 꺾으다가 자기 성읍에 뒀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 하시나 보세요. 22절.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으다가 심겠다는 거죠. 어디다가요?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이 나무가 점점 자라나서 예, 열매 맺고 많은 새들이 거기서 깃들이고 그렇게 될 거란 얘기죠. 징계하실 때의 그 모습이 나중에 회복시키실 때 보면 그 반대로 회복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가령 그 호세아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하실 때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로암미, 로루하마, 즉 내 백성이 아니다, 내게 긍휼함을 입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을 했다가 나중에 회복시키실 때부터면 같은 방법이에요. 앞에 로자만 떼버리면 이스라엘 향해서 암미라 하라, 내 백성이라 하라는 거죠. 징계할 때에 사용했던 로암미라는 그 방식을 그대로 써서 암미라 해서 복을 주시고 또 로루아마라 했던 그 이름에서 로를 떼고 루아마라 하라 그래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징계하실 때의 그 방법을 역으로 같은 모습으로 반대 의미를 품도록 해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면 돈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이 제일 감동을 많이 받는 게 돈이 많이 생기면 제일 감동을 많이 받아요. 명예가 추락했던 사람을 회복시키려면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큰 회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 징계하시지만 회복하실 때는 그 반대 모습으로 그대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우리 그 이스라엘의 진짜 회복은 예수님을 통한 회복인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 그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한번 봅시다. 22절 끝에 보면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그러니까 백탕목 높은 나무의 세 가지 끝,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다윗 왕조라고, 다윗 왕조를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마른 땅에서 난 가지처럼 볼품도 없지만 아주 연한 가지, 누구라도 건드리면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온갖 고난을 다 겪게 되죠. 여기에 나오는 연한 가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힘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실 것에 대한 예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어서 크게 번성하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을 겪고 연약한 모습으로 당할 거 다 당하셨지만 결국은 거대한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각종 새나 짐승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회복시키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24절에요. 모든 나무,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이렇게 번성케 하는 이것.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요. 세상의 모든 나무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는 늘 반복되는 얘기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우리들 불러서 교회를 이루시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최종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사실을 에스겔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하시겠다고 하시고 징계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짤막하게 반드시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회복시키느냐 하는 이유나 회복시키게 된 동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유 없이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징계하시고 자기 백성을 포로로 간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요. 왜요? 아버지시니까.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서 온다면 더 좋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서든 어쨌든 설령 아버지 갖다 버렸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버지께서 돌이키시고 아버지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의도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늦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찬찬히 잘 새겨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감사함으로 이 말씀 묵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